창세기 60번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 이삭의 결혼. 주님과 하나 안에서의 실질적인 생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단체적인 몸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여기서의 사람은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즉 단체적인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상징된 신성한 생명을 가져야 함을 봅니다. 이 두 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단어, 즉 형상과 생명을 봅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결코 창세기를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이나 몇 족장들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관점은 너무나 피상적인 것입니다. 이 책의 깊이 안으로 뛰어들 때 우리는 이 책이 단지 창조나 역사의 길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는 것임을 볼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 이 두 요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창세기 24장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장을 결혼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이 아니라 결혼이 가리키고 암시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장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일 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록임을 보았습니다. 이 장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다 생명에 관계됩니다. 생명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다 제외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장들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많은 방면들이 생명에 관계되지 않은 까닭에 생략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1장부터 24장까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역사의 이 방면들은 오직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50장밖에 되지 않는 창세기 전체가 2300년 이상에 걸친 인류 역사의 처음 23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창세기가 역사의 기록이라면 이러한 시간 간격을 다루기 위해 수백 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긴 시간을 단지 50장에서 다루었다는 사실은 창세기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창세기는 외관상 역사의 기록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여주고 생명에 의해 그 목적을 성취하는 길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생명에 의해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40년에 걸친 다섯 가지 중요한 일들, 즉 이삭의 출생, 이삭의 성장, 이삭을 드림, 사라의 죽음과 장사, 이삭의 결혼을 언급합니다. 이 기록은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당한 출생과 합당한 성장을 봅니다. 이 출생과 성장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를 산출했습니다. 21장에서 출생과 성장이 나온 후 22장에서는 번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과 그녀를 장사 지낸 것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인 24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결혼을 봅니다. 그러나 이 장은 다만 결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생명 안의 깊은 의미와 의의를 가진 기록입니다. 주님과의 하나 안에서의 실질적인 생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장의 요점은 이삭이 신랑인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리브가는 신부인 교회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요 요점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과 하나 안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전통을 따라서 이해하지 말고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든지 우리는 과거에 배운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50년 전에 나는 창세기 24장을 주의 깊게 읽었고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이 장을 읽을 때 내가 과거에 얻었던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읽기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나는 이 장에서 새로운 것을 보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창세기 24장에서 주님과의 하나하나 있는 실질적인 생활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에 의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요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요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우리가 다만 24장을 읽는다면 이 기록의 목적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앞에 있는 석장을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과 땅의 기업인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단체적인 방법으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적인 표현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또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을 가지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4장에 있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결혼은 다만 한 독신자가 행복해지고 안락한 삶을 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살펴본다면 당신은 이삭의 결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이삭이 어떻게 씨를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독신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씨를 가지려면 결혼해야 했습니다.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후에 하나님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를 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결혼은 그의 인간 생활을 위한 단순한 일이나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생활은 주님과의 하나하나 있는 실질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에서 수행할 높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필요로 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결혼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던 이상을 갑자기 가진 것이 아닙니다. 24장에는 이러한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에 있는 이 기록은 평범하고 인간적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한 남자가 늙어서 한 아들을 얻었고 이 아들이 37이 되었을 때 아내이며 어머니인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의미 있는 방법으로 그녀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독신 상태인 아버지와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슬픈 상태로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얘야, 내 아내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응수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보살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나는 아내를 잃었고 내 아들은 지금 40살이다. 그를 결혼시킬 적절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가나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한 사람을 너의 고향에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해라. 나는 가나안 여자를 내 아들의 아내로 삼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디에서 추론해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그의 생활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한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형제와 날마다 하나 된 생활을 한다면 그는 내게 많은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를 기쁘게 하는 것,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을 미리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나 된 생활을 한다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가 좋아하는 것이나 그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따라 되어질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한 안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오 주여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그분과의 한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한 안에서 생활한다면 그분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그것을 이미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결혼을 돕기를 갈망했지만 가나안인을 이삭의 아내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많은 여자들이 있다. 내 아들의 아내로 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앉을 것이 무언가? 바로 곁에 한 여자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의 가장 나이 든 종을 그가 있는 곳으로부터 머나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뜻과 생각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한 안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이러한 생활을 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늙은 종, 리브가, 라반, 부두엘, 이삭 모두가 하나님과의 하나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러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굳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하나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느낌을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느끼는 것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내적인 느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움직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결혼이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 된 매일의 생활을 요구합니다. 젊은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것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결혼까지도 그분의 경륜을 이루게 한 것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당신의 경륜에 따른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 독신이지만 어느 날 결혼할 것입니다. 나의 결혼이 당신의 경륜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창세기 24장의 주요 계시입니다. 이 장에서 이삭이 신랑인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리브가가 신부인 교회의 예표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장에서 계시된 주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의 경륜을 따르는 실질적인 생활임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활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동기와 행동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오늘날의 우리만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분명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씨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을 그의 종에게 말했고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러 그의 고향으로 가야 한다고 그의 종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전체적인 빛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의 동기와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 어떤 것을 하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매일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 나는 나의 결혼이나 학교에 관한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나는 사흘 밤낮을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음을 당신에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봅시다. 그는 첫 번째로 부르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상황에서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오늘날의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기다리는 리브가를 보는 꿈을 갑자기 꾼 것이 아닙니다. 40절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금식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종에게 주님과 함께하라고 함.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신실하고 정직하라거나 좋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님에 의하여 하고 주님과 함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환경이 주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종에게 주님과 함께하라고 함으로써 그는 그 종을 주님 안으로 깊숙이 이끌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혜나 심지어 우리의 사랑조차도 주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주권적인 주님을 믿음. 아브라함은 주권적인 주님을 믿었고 그의 종에게 주님이 그에게 그분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앞에 그분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일하도록 보내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내가 이 일을 완수하리라 믿지 않으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너는 부담을 갖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가서 일하라. 나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일을 하도록 그분의 사자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활을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는 나의 종아, 너는 내가 많은 체험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나는 너에게 지도를 주고 그 사람들과 그들의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사자를 보내시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는 것을 확신시키면서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봉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을 봅니다. 가장 늙은 종, 맡겨진 일에 신실함. 아브라함의 가장 늙은 종은 맡겨진 일에 신실하였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므로써 그는 아브라함의 생활에 의해 주입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종도 또한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의 맡겨진 일에 주님을 신뢰함.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단순합니다. 나홀성의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다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마시기를 청하자 그녀는 그에게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약대들에게도 마시게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 후에 그 종은 리브가가 바로 그가 찾던 사람임을 확신했고 그녀에게 한 개의 고리와 한 쌍의 손목걸이를 주었습니다.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함. 종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종에게 아브라함의 동생의 성인 나홀성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그곳에 가서 우물에서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창세전에 정해져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모든 것이 실행되었습니다. 리브가 순결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함. 16절에서 우리는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다는 것을 봅니다. 리브가는 순결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친절하고 부지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마시기를 청했을 때 그녀는 즉시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의 약대들을 위해 물을 길렀습니다. 젊은 여자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열 마리의 약대들을 위해 물통에 물을 쏟아붓는 것은 힘든 일이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했습니다. 만일 젊은 자매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를 원한다면 친절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불친절하고 단정치 못한 여자는 다 독신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가지 일을 하기 원할 때 당신은 그들을 위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은 첫 번째 일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열 마리의 약대들을 위해 물을 길러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남편, 당신의 이삭을 얻을 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젊은 자매들에게 주는 몇 가지 충고입니다. 절대적임. 리브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주저함 없이 그를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는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와 먼저 서신 교환을 하고 그 후에 그가 우리를 방문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그와 결혼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는 주저하면서 적어도 열흘간 머물라고 그녀에게 요청했지만 그녀는 나는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나는 결혼에 고심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젊은 자매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정하신 특별한 형제가 어떠한가를 생각하면서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 심지어 여러 해를 써버렸습니다. 이런 자매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꾸짖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형제를 남편감이라고 느끼면 눈 감고 그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그 형제를 남편감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그에 대해서 잊고 그에 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당신 자신과 나를 더 괴롭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남편감이다, 아니다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남편감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내가 그를 잘 모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지 마십시오. 그와 결혼하든지 그에 대해 잊어버리든지 하나를 택하십시오. 나는 엄숙하게 이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젊은 자매들이여, 만일 당신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순종함. 리브가는 또한 순종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삭을 보고 그가 이삭임을 깨달았을 때 면박을 취하고 스스로 가리웠다. 자매들이여, 머리 수건을 장식이나 꾸밈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순종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결혼하면 당신은 더 이상 머리가 아닙니다. 당신 남편이 머리이며 당신의 머리는 가리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참 의미입니다. 라반과 부두엘. 라반과 부두엘은 주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접대를 매우 잘했습니다. 환대는 종종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동생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은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그들의 환대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지 않고 거절했다면 그 놀라운 결혼은 결코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라반과 부델은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그 일에 관해 조금이라도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인 그들의 생활 분위기를 봅니다. 이삭. 이삭은 활동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생수의 우물 곁에 거했습니다. 63절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히브리 원본에 있는 이 구절을 번역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어떤 번역자들은 이삭이 기도하기 위해 들로 나갔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고 다른 번역자들은 그가 경배하기 위해 들에 나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묵상하고 있었고 그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도 없었고 가장 충실한 종은 여행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삭은 종이 언제 다시 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정에는 어떤 보호나 안전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찾기 위해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였습니다. 그가 묵상하는 동안 리브가가 왔습니다. 종이 일어난 모든 일을 이삭에게 말한 후에 이삭은 아버지가 그를 위해 한 일을 취했고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의 결혼은 투쟁이 아니라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해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한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다만 그를 위해 아버지가 확보한 것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식이 없이 참되고 견고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 이삭의 결혼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 이 장에서의 사람들의 생활은 다만 그들 자신의 인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생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하고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생활이었습니다.